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우리 오세대기 성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디게 증거할지라도, 또 부족한 가운데 증거할지라도 세우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로 설교를 잘 안내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떠들기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그 횟수가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늘푸른 길을 개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났는데 한두 번 정도 설교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법문으로 올 연초 용기를 내서 저희께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범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용기를 내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다는 것.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크셨으면, 죄악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는가. 옛 러시아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패 때문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렸기에 버림을 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게 개선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저 유럽처럼 될 수 있음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화려한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력에 나오는 그런 예배당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놀라운 건축 기술이 동원되어서 지어진 멋진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그림들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기보다는 구경하는 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거의 통통 비어 있고, 혹시 예배하는 교회당이 있다 할지라도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몇몇이서 예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크게 멋있게 아름답게 짓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크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편리하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거기에 다루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큰 교회들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열매가 없었기에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 없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의 절제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12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과 견주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헌신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니 꿈을 꿀 게 없어서 헌신하는 꿈을 다 꿉니까? 뭔가 좀 크고 그러다는 꿈을 꿔야지 할 일이 없어서 헌신하는 꿈을 꿉니까? 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의 비유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보통 방부제로서 역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소금은 음식이나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우리 진주에도 진주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지부가 있습니다. 1989년에 선봉호, 장기재 같은 분들이 위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된 운동이 바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20여 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를 보면 암담합니다. 개선되었다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면요, 정직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조금이라도 정화되는 일이라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부패를 개선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도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소금이요 빛을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맛이 있나요? 짠맛 외에 별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맛 자체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짠맛을 즐기는 사람은 없죠.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국을 끓여드려도 별도로 장을 더 넣어서 드시긴 합니다만, 아주 짜게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밍밍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달라집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는 역할 말이죠. 실은 이 맛을 내는 역할이 썩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을,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이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우리 친구들 많은데 소금이 없는 음식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듯 소금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제가 생각하는 그 역시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고 기쁨과 즐거움을 불어넣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망을 불어넣고 살맛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즉 간장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꾸역꾸역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삼아서. 그러나 절대 못 먹습니다. 싸거나 싱거운 것은 그래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이 다 들어가 화려해 보일지라도 못 먹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없는, 헌신한 사람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소망을 부르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내 예수 믿는 내가 내 가정에서 이웃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두고 순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맛이 그냥 지나가는 말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온갖 것이 다 있어 보이지만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보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서 소금과 같은 역할, 무엇보다도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부르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것은 헌신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냥 일하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회사를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로 만드는 것. 돈도 벌지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터로서 회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바꿔가는 것.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우리 이웃들의 삶을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물건을 잘 만들면 네 이웃이 좋은 물건을 쓰게 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모아질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은 어떤 큰 생각과 행동에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생각과 행동들이 모아질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과 행동이 모아질 때 살맛나는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로서 역할이 먼저가 아니라 맛있는 내를 내는 역할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가정과 직장이 되면 부정과 부패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살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부정과 부패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런 작은 일에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작은 일에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해와 남해안 인근에서 나는 좋은 품질의 소금을 먹고 삽니다. 동해바다에서 소금이 납니까? 저는 서해바다하고 서남해 인근에서만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금이 매우 좋은 품질의 소금인 줄 압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소금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소금을 먹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참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값싸게 좋은 품질의 소금을 먹고 있다는 건 말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우리처럼 질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사이바디 지역에서 나는 소금은 이물질이 특히 석회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소금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금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필요할지라도 그 소금에 이물질이 많이 들었으면 다른 물질이 끼어있으면 음식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짠맛의 농도가 높을수록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과 꿈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살맛나는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참 복음에 온전히 젖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후세대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우리 정익찬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에도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훈련해 주시라고,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 구원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많은 하는데 실제로 연구는 너무 더디게 합니다. 겨우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내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그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내 스스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진한 맛을 내는 역할, 더 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 일에 보다 열심히 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젖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풍성한 비밀을 보다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 녹아짐으로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녹아짐으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나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질 때, 또는 내가 그 안에 녹아질 때만 내 안에서 참된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학식이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어떤 달란트, 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녹아질 때, 또는 복음에 대해서 녹아질 때 거기서 3대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시지만 복음에 헌신된 사람의 꿈을 꾸시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도 교회가 복음에 완전히 녹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녹아지는, 그래서 참된 헌신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미처 이 말을 못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 또는 빛이다는 이 말이 사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특히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무지무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돌아보면 조금 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빛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다우지 사회와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 자기를 잘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 소금이고 자기가 빛입니다. 다 자기 잘나마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에 너희가 세상이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이 빛이다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압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대는 지형상 또는 기후 어떤 그런 영향상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세워진 줄 압니다. 예루살렘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지도록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도록, 나타나지도록 그렇게 되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드러나지 않고 베길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마라를 듣지 않고 등경이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등불의 목적은 비추는 것이기에 당연히 골고루 비출 수 있는 것에 두의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기에 골고루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착하게 산다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 참 착하다 그러면 정말로 착하다는 뜻이지도 있지만 요즘 보통은 넌 바보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요. 잘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착한 일을 한 내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함으로써 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분, 그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상급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을 욕식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착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헌신된 자세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명으로 오대원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형님과 형수님도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선교사로 나가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편하게 눌러 살고 계십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복음성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예수전도단의 단체를 통해서 복음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예수전도단이 화요 모임을 가는데 이 화요 모임이 집회 성결 가지고인데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요새도 기도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예배 진행이 아마 원조가 이 예수전도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요 찬양도 이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전도단은 이 단체가 하와이에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의 과학기술대학에서 흙으로부터 피의 혈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소형 화학 분석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기는 가난한 나라들의 농업, 산업, 의학, 영양학 등에 이용하는데 특별히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휴대용 분석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그래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분석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저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빨리 분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그 과학 지식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면 좀 더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과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 멋있는 그런 방법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개발하면, 잘 만들면, 대박을 치면 엄청 돈을 벌 건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참 멋있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착하게 사는 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훈련들을 받고 계시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런 일이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뭐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들이 방학 때면 어로 연수 나간답시고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백, 수천만을 들어가면서 연수를 하는 그런 일들을 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총리가 되신 분이 우리 교단 서울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단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이겠습니까? 김지석 목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아마 몇 주 전에 하신 설교 같은데,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은 역사 속에 그리고 이웃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축 늘어지지만 바람이 불면 팽팽하게 펄럭인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축 늘어지지만 바람이 불면 팽팽하게 펄럭인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내서 믿음의 삶을 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성취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삶으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줄 그럴 때인 줄 압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축구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힘으로 돈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거대한 도전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힘으로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아져서 작은 마음과 작은 행동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으로 사이들어 이웃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만 명씩 모아놓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착하게 살 때에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바람이 부는 날에도 밭으로 눈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이 낀 날에도 밭으로 눈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부들에게서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 날에도 밭으로 눈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헌신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다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조금만 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이 헌신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웃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후세대 교회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헌신한 후세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하심과 감동감하심 우리 요새도 개발사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